오늘 본문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특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설에 의료선교부는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36분의 성도님이 자신의 생업과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귀한 헌신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 귀한 헌신입니다. 정말 자신의 생업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분들인데 많은 일들 또 맡겨진 일들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그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언에 큰 의미를 둡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비유가 있죠. 바로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는 모든 말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가에 무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 안 듣던 사람도 유언은 듣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유언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유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이야기가 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적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복음서와 심지어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겁니다.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중에 무엇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적고 있는 말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분명할까요? 어떤 것이 가장 예수님이 남긴 워딩과 비슷할까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 답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묻든지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가신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선교라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라 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육 열심히 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열심히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제자들,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항상 한 가지를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자도, 그 어떤 공동체도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는 선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겠죠.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아마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분도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에 대해 고민했을 때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게 예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마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였을 겁니다. 직접 하시면 가장 능력 있습니다. 가장 힘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이 와도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알맞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셔야 했다면 그거는 아마 먼저 머리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머리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그 나라 말은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을 만한 요즘으로 치면 셀럽과 같은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가도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예수님으로서도 분명히 적절한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방법들을 제쳐놓고 전혀 다른 엉뚱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전도를, 이 세상의 선교를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왜 미련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직접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련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택을 잘 보여주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마음도 몸도 편합니다.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알아서 척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자기 손과 발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도록 만드시겠다.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시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맡깁니까? 생각해보면 나라도 나한테는 안 맡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내가 다른 나라 말이라도 잘합니까? 그렇다고 그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뭐 하나 제대로 실천이나 합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을 줄도 모르는 나한테 뭘 믿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사랑할 거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선교가 그렇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용해가지고 선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선교하려고 하신다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 찾았으니까 그 뒤에 막 넘기면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향기로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향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함으로써 그 향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행실을 통해, 내 삶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다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부흥을 경험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초대교회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온 이유는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가 뛰어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절대 변화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싶은 궁금함과 놀라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생각하면 향기입니다. 정말 향기 같습니다. 억지로 듣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존재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내 존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다른 냄새에 이상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마음에 뒤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냄새에 끌려서 초대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자, 이쯤 얘기하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저도 알아요. 삶이 변화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압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도대체 얼마나 착해지고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해야 사람들이 내 냄새를 맡고 교회에 오는 거냐고요? 그걸 알려주셔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분명 향기 되겠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향기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냄새 풍겨보겠다고 노력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지쳐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저건 정말 초대교회니까 된 게 아닐까? 정말 저게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서 이 향기, 냄새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뜨겠죠? 자,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사와 관련돼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설명하실 때 이 냄새, 향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제사의 냄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냄새죠. 그래서 제사 중에선 하나님께 그 냄새만 올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들려주었을 때 이들은 무엇을 유추했겠어요? 무엇을 상상했겠어요? 제사를 상상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제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물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제물을 손질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우선 죽여야 돼요. 근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피를 완전히 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 들여서 확실하게 단칼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를 완전하게 빼내서 따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죠. 그리고 나서 각을 뜹니다. 근데 여기서 각을 뜬다는 거는요, 아시겠지만 토막낸다는 겁니다. 살만 발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도 따로 떼내고 내장과 뼈까지 완벽하게 다 분리해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완전히 죽인다고요. 각을 떠서 완전히 토막을 내버립니다. 다 도려내요.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걸 태우는 겁니다. 그걸 불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에 타 완전히 없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게 하루 일하고 교회 왔는데 들띠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안 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내가 제물이 돼서 내 살과 피를 내 내장과 지방을 내 가죽과 털까지 모든 걸 다 태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향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요. 내 목소리가 없다고요.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려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를 태우는 제사의 냄새는 내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를 태울 때 그때 나는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절대 죽을 것 같지 않고 절대 수그릴 것 같지 않고 절대 자기를 내놓을 것 같지 않던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죽이는 걸 보니 정말 저기 뭐가 있구나. 저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고 무시당하는 거는 못 참고 어떻게든 바닥바닥 구겨서라도 자기 이익만 챙기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진짜 뭐가 있구나.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 냄새가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냄새가 된다는 건 단지 하나님을 덧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향기로 잠시 나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옷을 바꿔 입고 향수를 뿌려서 내가 잠시 내가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에서 옷 입고 아버지 이삭 속이는 것처럼 세상 속여서 내놓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제물이 되고 제단 위에 올라가고 나를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 그리고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나보고 그 자리를 감당해 달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게 먼저입니다. 죽는 데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그걸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향기가 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냐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갈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제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선교는 생활입니다. 선교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로 부름받은 겁니다. 단지 그 생활의 장소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가까운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먼 곳일 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익숙한 문화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과 이질적인 문화에서 그 삶을 감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향기가 되었는가, 향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 문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가라니까 가는 거고 있으라니까 있는 겁니다. 내놓으라니 내놓는 거고 쓰라니 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겠고 저게 좋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판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저 나는 갈려나가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자처럼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이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죽음 없이, 나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이리떼로 보내신다면서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떼 사이로 보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캡틴 아메리카처럼 바꾸게 하셔서 이리떼들을 다 때려잡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리떼 가운데 들어간 어린 양은 잡아먹힙니다. 죽는 거예요. 뼈에 살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지는 겁니다. 뜯어먹히는 거죠. 근데요, 그 가운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첫 번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향기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내놓았을 때 그 모습이 경외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변화된 모습, 그 새로워진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성도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나타난 그 냄새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선교할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못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나를 통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이 뜬구름 잡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 먼 나라의 어떤 것이 아닌 지금 이 자리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멀리 나가 특별한 시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향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복음에 붙들린 삶이 되기 원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줄 알기 원하고 그렇게 나를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내 삶을 향기로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이 제물이 되며 내 제사가 향기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